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기술 통제나 수출 규제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약간 거대한 댐을 짓는 걸 상상하곤 하잖아요.
아, 그쵸. 물길을 완벽하게 딱 차단해서 그 상대방의 진전을 아예 물리적으로 멈추게 하겠다. 이런 아주 명확한 의도죠.
네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오늘의 심층 대담에서 다룰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의 현실을 보면요, 이 댐이라는 비유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물길을 꽉 막았더니 엉뚱한 곳에서 막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그 물의 흐름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날카로워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방대한 기사들, 그리고 연구 노트, 또이 자료들을 제공해 주신 김경진 변호사님의 그 날카로운 코멘터리를 종합해 보면요, 그 역설이 정말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생태계를 뭐랄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중국이 그 미국의 반도체 규제라는 거대한 댐 앞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쥐어짜기 그리고 저가 공급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지 볼 거고요. 또 이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랑 우리 일상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오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일단 그 AI 모델 시장 점유율부터 좀볼 텐데요. 솔직히 전이 데이터를 처음 보고, 이거 뭔가 표기 오류가 아닌가? 의심을 했어요.
아, 그 오픈 라우터 토큰 소비 기준 통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게 참 충격적이긴 하죠. 구글이나 오픈 AI, 앤스트로픽 같은 그 미국의 이른바 AI 빅3 점유율이요. 지난 1년 만에 72%에서 33%로 진짜 반토막이 났습니다.
와, 1년 만에요?
전체의 16.3%를 차지하면서 무려 9주 연속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진짜 놀란 포인트는요, 그 점유율의 내용입니다. 이 토큰 소비의 절반 이상이 단순한 뭐 잡담이나 질문 같은 게 아니라 코딩 작업에 쓰였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 핵심이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실무에서 코드를 짤때이 중국 AI를 메인 도구로 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생태계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 아니, 중국이 지금 최신 GPU도 제대로 못 구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효율을 낸 겁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그 결핍이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고성능 AI 칩 수입이 막히니까 중국은 물리적인 컴퓨팅 파워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경쟁을 포기해야만 했죠.
칩을 마음껏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칩 하나가 처리하는 효율을 진짜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최적화의 사활을 건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딥시크와 베이징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디스파크 같은 프레임워크죠.
아, 그 자료에 나왔던 투기적 디코딩 기술 말이죠. 제가 이거 원리를 찾아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약간 주방으로 치면 아주 똑똑한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보통은 메인 셰프 혼자서 재료 다듬고 요리까지 다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손이 아주 빠른 보조 셰프, 그러니까 연산량이 좀 적은 드래프트 모델을 고용하는 겁니다. 이 보조 셰프가 다음에 나올 단어들, 즉 요리 재료를 미리 쫙 썰어서 예측해두면요.
아, 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 거군요.
네. 그러면 아주 똑똑한 메인 셰프인 본 모델은 그걸 병렬로 쫙 훑어보면서 이거 맞네? 이건 틀렸네? 하고 한 번에 승인만 딱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와,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게 투기적 디코딩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사실 AI가 텍스트를 생성할 때 가장 병목이 생기는 부분이 단어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아, 거기서 시간이 다 잡아먹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모델이 앞서서 여러 단어를 한 번에 투기적으로 예측하고 큰 모델이 그걸 한 번에 연산으로 검증해버리면 GPU 메모리를 읽고 쓰는 획수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진짜 똑똑하네요.
네, 게다가 디스파크는 여기에 유연한 부하인식 스케줄러까지 적용을 해서요. V4 플래시 기준으로 생성 속도를 60%에서 최대 8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드웨어의 그 부족함을 알고리즘이라는 우회로로 완벽하게 극복해낸 거네요. 근데 이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동영상 AI 쪽도 상황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바이트댄스가 7월 초에 공개한 C댄스 2.5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 영상 보셨어요? 30초짜리 네이티브 4K 영상을 컷 편집 하나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뽑아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진짜 놀란 건 영상이랑 음성을 까로 만들어서 나중에 합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오,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상과 음성 신호를 이른바 잠재 공간이라는 동일한 차원에서 동시에 처리를 하거든요.
잠재 공간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AI가 시각 데이터랑 청각 데이터를 각각 다른 언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요. 둘 다 포함된 하나의 융합된 언어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애초에 하나로 태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람 입모양이랑 목소리를 억지로 싱크 맞출 필요가 없죠. 무려 50개의 멀티모달 참조 입력을 한 번에 처리한다는 건데 이제 사용자가 아주 복잡한 미장센이나 음향 효과를 진짜 한 큐에 디렉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소프트웨어 혁신이긴 하네요. 근데요, 아무리 셰프가 칼질을 예술로 하고 주방 동선을 기가 막히게 짜놔도 결국 불을 피우고 냄비로 올리려면 물리적인 주방기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물리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죠.
네.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깎고 다듬어도 결국 AI를 구동하려면 반도체 칩이라는 하드웨어가 필수적입니다. 허공에서 연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하드웨어 시장, 현실 세계의 공급망이 좀 완벽한 병목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생기는 연쇄작용이죠. 우리는 보통 그 엔비디아의 GPU 가격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칩 가격이 잘 먼저 떠오르니까요.
사실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상류 부품들의 가격 인상 도미노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당장 일본 무라타 제작소 같은 곳이 MLCC,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가격을 10에서 40%나 올렸더라고요.
네, 폭등 수준이죠.
이게 AI 서버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댐이나 범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7월 1일부로 전력 반도체 회사 20곳이 일제히 가격을 10에서 25% 올렸고 기판 소재, 산업용 가스 가격까지 진짜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모조리 폭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최첨단 칩을 밖에서 사오기도 막막한데 이런 주변 부품 조달 비용마저 치솟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사면초가죠.
진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또 다른 극단적인 돌파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SMIC의 5나노 공정 양산이죠.
아,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EUV 같은 최첨단 노광 장비를 못 구하니까 그냥 구형 DUV 장비로 5나노 칩을 억지로 찍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네, M+3 공정 파일럿 양산에 들어갔죠. 월 1만 매 수준으로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수율입니다. 수율이 20에서 4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개를 만들면 6개에서 8개는 불량이 나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니, 대만 TSMC보다 비용도 40에서 50%나 더 든다면서요.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돈을 용광로에 쏟아붓는 방식이 어떻게 지속 가능합니까? 이건 경제가 아니라 그냥 오기 아닌가요?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만 딱 보면 완벽한 자해 행위가 맞습니다. 수율 20%짜리 라인을 돌리면 돌릴수록 당연히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이겠죠.
그러니까요.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하지만 중국 당국의 계산법은 수익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생존과 기술 주권에 맞춰져 있거든요. 당장 화웨이의 AI 칩인 승등 910B를 어떻게든 시장의 우선 배분에만 자국 내 AI 생태계가 멈추지 않으니까요.
아, 정부가 뒤에서 다 메워주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국가 주도의 그 막대한 보조금이 적자를 다 감당하는 거죠. 비용이 얼마 배 들든 간에 우리 손으로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굴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니까요.
아, 칩이 없어서 국가 전체의 기술 진보가 멈추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불량품을 산더미처럼 버리더라도 그냥 스스로 만드는 비용이 더 싸다고 판단한 거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고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코멘터리를 주신 김경진 전 국회의원의 분석이 이 지점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 양날의 검 비유 말씀이시죠?
네. 한국 반도체 기업은 데이터 센터 짓는 재료가 다 오르는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 상승이라는 수혜를 입는 동시에 소재나 부품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양날의 검을 마주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을 한국 청취자 여러분이나 관련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AI 부모로 HBM 같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건 한국의 분명 엄청난 호재죠.
그렇죠. 수출 효자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MLCC, 산업용 가스, 기판 같은 기초 소재 가격이 막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제품을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결국 원가가 그 이익을 다 갉아먹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아, 그래서 한국이 최근에 그 8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반도체 및 AI 메가 투자를 꺼내든 거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신규 팹 4개를 짓고 패키징 클러스터까지 한 번에 구축한다는 그 승부수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생산 규모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생태계를 우리 땅 안에 내재화하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다 품어버리겠다는 거네요.
네. 메모리만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 공정의 물리적 거리를 확 줄이고요. 효율을 극대화해서 외부 공급망의 충격을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와, 중국이 구형 장비로 막 억지 수율을 버텨낼 때 한국은 아예 공급망 자체를 하나로 압축해버리는 초격차 생태계로 응수를 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거대한 파도에 맞서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 안에 칩이나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는 AI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었죠.
근데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피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변화일 텐데요. 이 고도화된 AI가 드디어 모니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물리적인 몸을 입고 우리 현실 세계로 걸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구현지능, 그러니까 Embodied AI라고 하는 로봇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만 머물던 그 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중국과 베트남 국경인 방성강 통관소에 워커S2라는 인간형 로봇이 실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우비텍에서 만든 로봇이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서서 인사만 하는 마네킹이 아니에요. 복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24시간 순찰을 하고 컨테이너를 스캔해서 화물을 검사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3분 만에 스스로 자가교체를 하고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요. 국가의 가장 민감한 통제구역인 국경을 AI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은 더 충격적이에요.
아, 그 초현 씨의 컴패니언 로봇인 유원 말씀이시군요.
네. 여러분, 이 유원이라는 로봇이 관절이 무려 88개입니다. 88개요. 실리콘 피부를 덮어쓰고 사람의 미세한 표정이나 감정 상태를 막 20가지 넘게 읽어내서 맞춤형으로 반응을 한대요.
감정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근데 제가 이 기사에서 진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바로 가격입니다. 남성형, 여성형 버전이 있는데 가격이 하나로 약 1,765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죠.
아니, 자동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이 정도 스펙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다는 건데 이게 원가 구조상 말이 됩니까? 벌써 누적 주문이 1만 3천 대나 돌파했다던데.
그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려면요. 중국의 로봇 산업 생태계 전체를 봐야 합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구현지능 산업 체인을 100% 통합 구축한 나라거든요.
100%요? 부품 하나하나 다요?
네. 모터, 감속기, 센서 같은 아주 기초적인 부품부터 AI 알고리즘, 최종 조립까지 전부 자기들 앞마당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가 해외보다 무려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저렴한 거예요.
와, 공급망을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런 압도적인 단가 후려치기가 가능하군요. 로봇 대중화 시대의 문을 그냥 억지로 열어젖히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님이 이 현상을 두고 아주 섬뜩한 통찰을 남겨주셨죠.
아, 맞아요. 그 코멘터리요? 워커S2가 국경이라는 공공 영역을 걷고 유언이 거실이라는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말동무를 한다. 이거 진짜 좀 무섭지 않나요?
네, 로봇이 공공과 사적 영역을 동시에 장악하고 인간의 일상 전체를 포위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진짜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이 개별 로봇들이 그냥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이나텔레콤이 내놓은 6G 비전을 보면 이 모든 로봇들을 초저지연 AI 네이티브 네트워크로 다 연결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다 하나로 묶는다고요?
네. 베이징이 2028년까지 구축하려는 AI for Science 혁신 허브 계획도 이와 연계되어 있고요. 도시 전체의 로봇과 공장, 사람의 데이터를 통신망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단일 지능처럼 통제하겠다는 엄청난 청사진이죠.
아니 거리에 깔린 순찰 로봇부터 내 방에 있는 그 감정 로봇까지 전부 하나의 뇌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상을 하니까 좀 오싹해지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기술이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우리 삶에 훅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걸 누가 그리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룰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바로 이 규제와 룰 세팅의 무대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가장 기묘한 역설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아, 7월 1일에 있었던 그 황당한 사동 말이죠. 미국 상무부가 엔스로픽의 페이블 5와 미소스 5 모델에 대해서 강력한 수출 규제를 때렸다가 불과 18일 만에 허겁지겁 그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네, 단 18일 만에요.
아니, 국가 안보를 걸고 막겠다더니 대체 왜 보름 만에 꼬리를 내린 겁니까?
미국의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첨단 모델 수출을 쾅 와가버리니까 그 공백을 과연 누가 채웠을까요?
설마 중국인가요?
네, 오히려 그 규제 기간 동안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인 지프 GLM 5.2가 미국 개발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와, 생태계 락인 효과를 뺏길 뻔했네요. 개발자들이 중국산 오픈소스로 코드를 짜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미국 모델이 규제를 풀고 돌아와도 이미 늦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기술 유출을 막겠다고 댐을 쌓았는데 그때만 해서 정작 자국 개발자들이 중국이 만든 물을 마시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이대로 가다간 글로벌 AI 표준을 중국에 내주겠다는 위기감이 결국 수출 규제를 재빨리 철회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규제가 기술 확산을 막기는커녕 적국에게 룰 세팅의 주도권을 쥐어줄 뻔한 거네요. 반면에 중국은 이런 룰 세팅에 있어서 무서울 정도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규제 속도도 엄청납니다. 당장 7월 1일에 TC200 AI 윤리안정 가이드라인이 발효가 됐고요.
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AI 의인화 서비스 관리 방법. 저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어떤 조항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연인 서비스는 아예 전면 금지하고요. 로봇이나 AI가 인간이랑 소통할 때는 무조건 나는 AI다 라는 걸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대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U1 같은 감정 로봇이 바로 이 규제의 시험대가 될 겁니다. 시장에 풀리기 전에 국가가 먼저 나서서 기술이 사회와 맺을 관계의 선을 명확히 그어버리는 거죠.
와, 룰을 먼저 세팅해서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점하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 모든 혁신과 규제의 거대한 흐름이 다가오는 7월 17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 인공지능 대회 WAIC 2016에서 총집결될 거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기술적 성취와 규제적 자신감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자리가 되겠죠.
자, 이제 머릿속이 꽉 차는 기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하드웨어 규제는 오히려 중국이 디스파크 같은 극한의 소프트웨어 효율화를 이루도록 강제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품 가격 인상 도미노 속에서 한국은 800조 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생태계라는 승부수를 던졌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칩과 알고리즘의 결합은 결국 저렴한 비용에 저가 공급망을 앞세워서 국경을 지키는 순찰 로봇과 거실의 감정 로봇으로 현실 세계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우리의 글로벌 산업 지형을 흔들고 있는 현실 그 자체거든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화두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다들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그런데 만약 저 1천만 원대의 초현실 감정 로봇이 스마트폰처럼 집집마다 흔해진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기쁨을 나누는 1차적인 소통 창구가 인간이 아닌 AI 로봇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과 인간성 자체는 과연 어떤 진화를 겪게 될까요?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네요.
네, 여러분의 거실에 U1을 들여놓기 전에 한 번쯤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자료로 꽉꽉 채워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